신약성경 1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호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을 하지만은 당시에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건물을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들판에서 또는 강가에서 그리고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이죠. 교회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입으로 내뱉지는 못하고 그래도 그들이 만나면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사람만 모이면은 그것이 그냥 교회였고 예배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는요,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했죠.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 안전병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까 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습니다. 당시 교회는 은과 금 없었습니다만은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돈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교회죠. 왜 교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뒷전에 처지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앞서게 되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사탄에 의해서 잠식을 당하고 있는 교회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또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교회가 변질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그 이름 하에서 능력이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는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땅들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중세 때는 교회가 황제보다 위에 있다. 아니다, 어떻게 백성이 황제 위에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와 황제가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건물을 짓게 되었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과 소유와 돈,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수많은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초대교회 때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에 지나도록 힘을 다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재물을, 돈을 손에 쥐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교회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 헌금이 되어 들어온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아 주었고, 목회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되,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1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느냐? 너희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교회로 초청을 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재물, 나의 재능, 그리고 나의 시간, 이러한 것들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은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서 먹여야만 했습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가 있으면 참된 교회는 찾아가서 귀를 열어서 들어줍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무엇인지 다 들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을 하셔서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는데요, 양과 염소로 나눕니다. 오른쪽에 있는 편, 왼쪽에 있는 편으로 나누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같이 읽습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였습니다. 참된 교회.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을 하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아, 나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요즘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만약에 우리가 참된 교회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찾으실 바로 그 사람, 참된 교회라면은 우리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모습. 만약에 교회가 이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오늘날 여러분 뉴스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것은요. 생활고로 인해서 비관을 하면서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들려올 땐 참 많이 가슴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슴이 더 많이 아픕니다. 좀 알았더라면은, 내가 좀 알았더라면은 내 호주문을 열었을 텐데, 도와주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눈을 열어서 살펴보았다면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옆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로서 그 책임을 다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교회가 문을 열어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가 지나고 중세에 접어들면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나누어주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토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유하게 되었고 권력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요, 황제라는 뜻입니다. 권력의 맛을 들이면서 소유물을 가지게 되면서 큰 교회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이 도무지 이것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꿈꾸셨던 그 교회가 아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도모하자.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면서 주창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주창을 했던 것인데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리로 돌아가자. 즉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 폰테스, 그림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장을 했던 것이 엔톨레입니다. 그림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 계명을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엔톨레였습니다. 세 번째가 피스티스 크리스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헬라 발음인데요. 이거의 소유격이 크리스투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즉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예하고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충성, 그 믿음, 그 믿음을 나도 소유하자.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예수로 살자. 그 운동이 바로 피스티스 크리스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노릇 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인 척 해서도 안 되고 선지자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좀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 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로 서야 되고 진정한 선지자가 이 뼛속에서부터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릇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척하던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진짜 교회.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가슴에 꼭 안으시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순결한 교회의 모습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신부라면은 진짜 교회라면요 그 교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신부라면은 진짜 신랑을 사모하는 신부 교회라면은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냐면은 주님, 저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강렬한 그 눈빛이 있으면은 그는 진짜 신부이고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주님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죠. 중세 때, 그래서 그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는 읽기 어려운 라틴으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평민들은요, 성경을 볼래야 볼 수 없습니다. 라틴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평민들은 말씀을 못 보았습니다. 종교교육가들이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번역하는데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이 토마스 하딩, 그리고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성경 번역 작업을 하다가 그리고 잡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쓰고 온 이들을 격려해 주고 동료해야 되는데 왜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변질이 되어서 사탄이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세기에 왈도파에 의해서 성경이요,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유럽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죠. 교황이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했습니다. 모든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어찌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윌리엄 틴들이요, 이 원어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가지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11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다가 결국 잡혀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이유는 성경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중세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 번역가들은요,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해야 살 수 있다. 그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본문에 초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회심을 하다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헌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들이 살펴보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과부들,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없죠. 고아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들 없이 그들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온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제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생각에 이들을 다 구제하고 손길이 부족한 것입니다. 일손이 바빠지다가 보니까요. 쉴 틈이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그래서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매일 하는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고 있다가 불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들이 누굽니까? 재물을 그 헌금을 손에 쥐고 있는 사도들, 성령이 충만한 그 사도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을 제외시켰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했던 이 사도들이요,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빠졌겠죠. 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보면은 가관입니다. 참 우습습니다. 실제로 이건 우스운 건 아닌데요. 한 부류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부류는 교육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각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들은 사탄의 무리라고 저들이 잘못됐다고 저 부리를 한번 보시라고 저들은 망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한쪽 편에서는요. 그들은 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가슴이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두 부류가 다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녀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그래서 이쪽에 이야기 들어보고 저쪽에 이야기 들어보면 다 자기가 옳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옳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에서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문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뉘어지고 미워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제서야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그제서야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잠시 물러가셔서 그곳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이요 바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하,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접대를 집중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 일을 일곱 집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랬습니다. 교회가요, 이것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은 그 교회는 잘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려면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딱 문제 하나를 찍어내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은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요, 빨리 그거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봉사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탄의 틈을 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기본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을 읽을 것,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속에 설레임이 있으면은 그분의 신앙은 정상입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전 성경은요, 묵상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지금 성경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을 이전 성경에서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니까 묵상과 작은 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내면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 정적인 이 모습을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묵상의 의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묵상의 의미는요, 뭔가 설레임과 기쁨이 있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은 묵상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읊조리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 직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히브리어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 그 자신의 기쁨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말씀만 생각을 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이 거기에 있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내 기쁨이 거기에 있어서 그 말씀을 소리로서 읽는 자,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며칠 전에 아마 눈이 내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두 번 왔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번 눈이 왔습니다. 첫 번째 눈이 왔을 때 제 아내가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럽니다. 밖에 눈이 온다고. 밖에 눈이 온다 그랬더니요, 저는 순간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하, 큰일 났구나. 작년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다친 우리 성도들 생각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죠. 올해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말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집안에 막 일대 소란이 일어났는데요. 막내, 초등학교 3학년짜리 막내가 좋아서 그때부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아빠 눈이 온대요, 형아 눈이 와, 막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을 먹는데도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영신아 너 정말로 좋니? 아빠 좋아요, 좋아요.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쫑알쫑알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갈 때까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창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눈이 오는 것인지 안 오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조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쫑알쫑알 나갔다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그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어쨌든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묵상이 바로 이것이구나. 너무 좋아서 기쁨에 겨워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입니다. 기쁨에 겨워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런 성경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에 의해서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면 다른 것은 우리는 잘 안 빠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쁨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손에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 핸드폰만 들고 오지 마시고, 그 핸드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하는 분이 계시죠? 좀 그러지 마시고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 좀 오셔서 교정문 읽을 것에 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그리고 수고도 좀 끼워놓으시고, 찬송도 좀 차려놓으시고, 본문 말씀도 좀 차려놓으시면서 어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넘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놓으시고, 교동문 읽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교동문 읽겠습니다. 그 말씀 안 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 성경책을 들어서 교동문 그 자리, 표시해놓은 그 자리에 넘기셔가지고 성경책 좀 보고 읽으십시오.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성경책에 사라질 것 같아요. 목도 손에만 성경책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핸드폰 들고 그 속에 성경책 봅니다. 성경책은 없습니다. 이런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시면서 내년도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집중할 목회 요소는요,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기쁨의 말씀만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흥얼흥얼거리고 찬송하고 그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하루에 단 한 절만이라도 읽기를 권고해드립니다. 몇 절이라고요? 한 절. 따라서 합니다. 한 절. 성경을 펼치셔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성경을 펼치셔서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펼치셔가지고 한 절을 일단 읽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주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너 한 절 읽고 말래? 주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면요, 두 절을 읽으십시오. 두 절을 읽다가 보면은 3세판인데 세 절을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니 이만큼 읽었으니까 한 장은 읽어야지. 그리고 한 장을 읽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한 장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명석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 장 읽고 되겠습니까? 세 편인데 세 장은 읽어도 되겠다. 성경 말씀을 소리를 해서 세 장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축의금을 넣을 때도요, 3만 원 넣습니까? 5만 원 넣지 않습니까? 3만 원 넣는 분 많이 계시죠? 다섯 장. 하나님 제가 다섯 장은 읽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읽다가 보면요, 한 절에 다섯 장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년도에는 하루에 열 장씩 읽기를 권고를 해드립니다. 10장씩 하루에 10장씩만 읽으면은 성경이 1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89장인데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총 3567장이 됩니다. 세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3650장이 이게 매일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만은 삼독은 3567장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으면 약 8일의 여유가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8일 정도는요, 혹시 여러분 읽다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8번 정도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 내년도에는요, 삼독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내 삶에서 하루에 내가 10장은 말씀을 사모해서 읽을 것이다. 말씀을 사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다 같이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부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했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온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얼거리고 노래하면서 그 말씀을 펼치는 사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도에 이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목사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알고 보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도 말 들으면요, 가슴에 상처가 되어서 며칠, 몇 날이고, 그거 꿍꿍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삼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또에 이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며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